예, 오늘부터 욥기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욥기의 원 제목은 히브리어 이욥으로 원문에서 주인공 이름을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서의 저자로는 학자들은 욥, 모세, 솔로몬, 예레미야, 해만 등의 이 저작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에 대한 이 내용들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본서가 잠언과 전도서와 같은 지혜의 문학인 점을 유추해 볼때 그래도 학자들은 솔로몬 저작설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욥기의 시기는 주전 2000년경의 족장 시대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기준으로 볼때 구약 성경의 초기의 작품들에 등장하였던 엘로힘이라는 표현이나 전능자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이 당시에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이것이 나중에 이것이 솔로몬이나 이런 학, 이 작가들에 의해서 재편집되었을 것이다라고 추론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욥기의 지역은 우스 땅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아라비아 북부 지방에 있는 과거에 에돔 민족들이 머물렀던 이 땅으로 추정됩니다. 욥기의 장은 총 4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의 역사 가운데 욥이 처한 이 모순적인 상황 가운데 욥과 친구들이 변론하는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욥기의 수신자는 하나님의 섭리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유를 알수 없는 욥의 고난, 즉 신정론적인 모순 상황에 대해서 욥과 친구들 간의 변론이 이어지고 있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연약한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갖는 것을, 이 신앙에 대한 소유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의 문학적인 구조는 초기와 말기에는 우문체의 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간에는 자유롭게 쓰여져 있는 산문체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록 형식에 있어서도 대화체의 고대 극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실존인물에 대한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욥기는 한 특정 주제의 인물에 대해서 여러 인물들이 욥이 겪었던 이 고난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반복하여 진술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총체적인 진리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글을 읽은 수신자들에게 그 주제에 대하여 깊이 각성하게 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문학적인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고대 대화체의 극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6명이 등장하고 있죠. 먼저 욥이 등장합니다. 고난을 받는 자, 그리고 욥의 아내가 잠시 거론됩니다. 욥의 아내는 신앙의 순전함을 상실한 존재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 욥의 세 친구들이 등장하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입니다. 엘리바스의 이름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이름 뜻을 갖고 있고요. 빌닷은 논쟁의 아들, 또 소발은 지적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의 마지막 말미에 누가 등장하죠? 엘리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엘리후의 이름 뜻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기 1장 초반에서 동방의 의인 욥의 인적 상황과 그의 신앙적인 배경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또 욥에 대한 출신 지역에 대한 소유와 신앙 인격, 욥의 경건함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욥을 두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과 사탄 간의 천상의 회의가 열려져서 욥에 대한 이 결정들을 내리고 있는 장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이 욥의 전 재산을 빼앗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욥의 프로필이 1절부터 5절까지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죠. 그가 어디에 사는지, 또 그의 성품과 신앙이 어떤지, 자녀들이 몇 명이고 소유물이 또몇 마리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의 교육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죠. 욥을 소개하기를 동방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다라고 욥기의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어떻게 보면 동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가장 온전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성품은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흠잡을 데 없는 순전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그릇됨 없는 올바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자녀들은 아들이 7명, 또 딸이 3명, 총 1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서 이 완전수라고 하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7, 3, 또 이것이 7과 3이 가장 합쳐져가지고 가장 충만한 수라고 할 수 있는 10에 이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하면 어떻게 되죠? 만 마리. 이 만이라는 숫자도 충만한 숫자죠. 또 소와 암나기도 500마리씩 모두 합하면 1,000마리. 이것도 완전한 충만한 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욥은 소유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전혀 없던 인물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본인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잔치를 배설하고 혹시 잔치 가운데 자녀들이 범죄하였을까 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뿐 아니라 또 자녀에게 그 부지불식간에 말하였던 이 범죄에 대한 것까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욥기 1장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온지라. 예, 1절부터 5절까지 욥에 대한 프로필이 소개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장면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열리고 있는 천상 회의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천사들 또 사탄이 등장하여서 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불러놓고 세상 섭리를 의논하고 있는 이러한 천상 회의에 대한 내용들은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 가운데 감찰관 역할을 맡은 사탄에게 그가 어느 지역을 다녀왔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욥을 주목하여 보라고 얘기하면서 욥을 칭찬하십니다. 욥의 의인됨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확증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욥은 욥기를 떠올리시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십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러한 그가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욥이라는 인물의 그 신앙이 대표성을 띨 정도로 탁월했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강력한 믿음을 지닌 자에게 그만큼의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약간의 역발상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언급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결국 욥은 이후에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욥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를 축복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거둬 가신다라면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참소는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종교인들의 신앙생활에 허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또 생활의 건강과 삶의 행복함을 위해서 종교를 찾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기적인 추구는 기복적인 종교 생활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영성의 생활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욥기를 읽는 많은 사람들은 욥이 너무 의로웠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사탄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그 예종 욥에게 가혹한 시련을 허락하시는가라고 이렇게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욥기의 중요한 주제는 의인의 고난당함이 아닙니다. 욥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랑하시는 대상으로서 그가 존중받고 있고 천상위에서 인정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피조물 된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욕과 관련된 하나님과 사탄과의 논쟁은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진행되는 스토리일 뿐입니다. 사탄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허락하고 허가하고 인정하는 것은 바로 누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 가운데 욥의 모든 소유물을 맡게 되었고 이제 재앙이 내려지게 됩니다. 스바 사람들이 나타나서 소와 나귀를 빼앗죠.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립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욥의 낙타들을 빼앗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바람이 불어서 주인의 자녀들이 모두 죽게 되는 하루아침에 정말 벌어질 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욥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욥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이 땅에서 고통을 우리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아주 극단적으로 이 고통을 당했던 인물이 바로 욥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가는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해주는 것이 바로 욥의 삶인 것입니다. 욥은 이 땅에서 가장 큰 자에서 하루아침에 가장 낮은 자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통받는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차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더 깊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련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그는 보다 넓은 지역에 넓은 지평에 삶의 지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의 주제는 의인의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하에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자랑과 소망이 담겨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최고의 신앙의 정수이다라는 것을 욥기는 욥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머물고 있던 최고의 삶과 완벽주의의 기존의 신앙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정황 가운데 욥을 두심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욥을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물론 이런 것은 당사자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죠. 또 이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도 욥과 같이 우리를 보호하던 울타리와 성벽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삶의 울타리와 성벽의 상실은 인간의 삶에 고통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던져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우리가 간절하게 간구하여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이 정체성이 무너지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은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배워가고 인간이 신뢰하고 있었던 모든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결국에는 신앙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욥기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